2005년 노동판례 비평 93페이지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지위 대상 판결 대법원 2005년 11월 24일 선고 2005다 39136 판결 강성태 한양대법대 교수가 썼고 우리는 법의 제국을 공부하면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해석적 태도라는 제어하에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전국 학습지 산업 노동조합, 이 사건의 선정자 조합은 학습지 산업 및 유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대상으로라는 말은 그 다음에 빼고, 이게 잘못 들어간 거죠. 2000년 11월 28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01년 10월 13일에 피고회사에 지부를 설립하였다. 선정자라는 거는 이제, 선전 당사자를,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이제, 신탁시키고, 이제 소송 관계에서 빠지되, 그 기판력이라든지, 어쨌든 그 판결의 그 효력은 다 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나머지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사람을 선정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모를 테고, 일단 요건을 보면은 선정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소송을 할 다수자가 있을 것, A, B, C, D, E, F, G 이렇게 이제 다수자가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다수자가 사단, 뭐 법인 같은 경우라든지,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사단을 구성할 수 있을 때는 사단 자체가 이제 당사자 능력을 민사소송법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의 여지가 없겠죠. 그냥 사단 자체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판례는 이제 또 인정하니까 결국 문제되는 건 조합의 경우라든지. 공동의 이해관계, 어떤 단체는 아니지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인데, 이 사안의 경우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것은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여 사회관념상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로서 대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이제,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하거나 또는 같은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하는. 그래서 노조랑 이 학습지 회사랑 지금 이 노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고들인 이 노동자 학습지 회사 이제 교사들, 이 노조까지 포함해서 다수자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피고 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노동자냐 아니냐, 이 근로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다 동일하고 법리를 이제 같이 다투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하게 되면은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해결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하나하나 소를 제기하거나 법정에 이제 원고 출석해가지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선정 당사자를 노동자들 가운데 한 명을 선정했겠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도 선정자로서 이제 신탁을 그한 사람에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정자 조합에서 노동조합 자체가 이제, 소송에 나오진 않고 노동자 한 명이 지금 하고 있다. 이 정도를 알면 되고, 결국 원고는 선정자 조합의 피고에서 지부 대구 용산지국 분회장이죠. 89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나오고, 또 그리고 위 지국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선정자 성아무개, 지금 이제 원고한테 소송 신탁을 하고 빠진 이해관계자 중에 한 명이 또 성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1년 8월 1일에 피고회사와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회원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고가 다투는 거는 이게 회원관리 위탁계약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은 근로계약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이 경우에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피고회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하였고, 왜 거절하냐면 너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너 노조 활동하니까 꼴보기 싫어 해가지고 자른 거죠. 그래서 위탁계약을 해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원고뿐만 아니라 성아무개에 대해서도. 한편 선정자 조합은 5번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단체교습을 요구했으나 피고회사는 단체교습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선정자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 81조 3호에 위반한다. 둘째, 그러니까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으나 안 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응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법에 있죠. 둘째, 원고가 선정자 조합에 가입하여 부내장으로 활동한 것을 위약행위라고 하여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처우로서 노조법 81조 1호에 위반한다. 그래서 노조 활동했다고 자르면 그것도 이제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에 위반하게 되죠. 셋째, 선정자에 대한 위탁계약의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원고나 선정자 성아무개나 이렇게 위탁계약 해지한 거는 부당노동행위다. 그리고 이제 선정자 성아무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교실 정리하겠다고 항의석 발언을 했는데, 이제 일 그만둘래 하는 식으로 이제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회사가, 그만두겠다고? 그만두게 해주지.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실제로는 노조 활동하니까 자른 거 아니냐? 이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불법 행위니까 노조법 위반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배상해라는 것이죠. 95페이지 두 번째 문장. 한편 원심 판결을 인정한 피고에서 원고 선정자와 같은 학습지 교사 간의 계약 실체는 이렇다. 그래서 가나다 나오죠. 가나다라마가 나오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웅진싱크빅인가요? 그래서 이 웅진싱크빅 회사는 그 싱크빅 이제 사원과는 별도로 싱크빅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람들을 따로 이제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학습지 교사로 관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학습 진행에 관련한 교육 상담, 학습 교재의 전달 등 회원의 유지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회원 모집을 위한 업무, 회비 수금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학습지 교사 무슨 일 하는지는 다 아시죠? 회원 모집도 하고 가서 교재도 전달하고 숙제 어디까지 했냐 봐주기도 하고 회비도 수금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나 양가로 나 계약서에 따르면은 이 위탁계약서라는 위탁관리계약서라는 이름을 가진 계약서에 따르면 선생님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자격으로 자유직업 소득자이다 하고 2조 1항 그 계약서 2조 1항에 나와있다는 이것은 뭡니까? 계약의 형식이죠. 근데 판례는 여러 번 밝히듯이 계약은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냐 아니냐는 계약의 실질에 의해서 밝힌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96페이지 보면은 또이 회사가 노무지 관리를 하고 있었느냐 관련한 사정이 있는데, 일단 사원 복무 규정에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회사 실시하는 교육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는 선생님은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업무 해태를 이유로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양가로 다 별도의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위탁 업무의 실적 향상을 위한 독려를 받고 있으나 회원의 관리 및 모집 등 구체적인 위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교육 행사와 관련해서 회사가 이런 건 들으러 오라, 몇 시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가는 거 외에, 학습지 교사들이 너가 수금은 몇일 며칠 몇 시에 하고 뭐 이런 거를 일일이 지시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또뭐 방문은 몇일 며칠 몇 시에 하고 이런 거는 지시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양가로라,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위탁 업무를 수행한 후 임의로 그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고, 업무 수행 장소도 학습지 회원의 주거 등으로 자유롭게 돼 있었다. 당연히 학습지는 그애 집에서 하는 거죠. 애가 가면 그게 학원이지 학습지겠습니까? 양가로, 뭐 학습지 교사에는 기본급이 없었고, 97페이지 두 번째죠. 월 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정에 따라서만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어서 학습지 교사 서로 간에도 다르고, 또 학습지 교사 한 명이 6월달에는 뭐 120만 원, 7월달에는 140만 원 해가지고 수수료도 매월 다르게 되어 있었다. 양가로 박, 학습지 교사는 이거 하면서 딴 일도 할수 있었다. 자신 명의의 영업활동까지 제한받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다단계 판매용 각종 웹하는 대학교 유치원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등 의 직업을 점유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가 다수 존재한다. 양가로사, 학습지 교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판례는 병렬적으로 실질적 표지와 함께 나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형식적인 징표죠. 형식적인 징표. 일단 그 형식적인 징표를 보자면 자유지급 소득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에 규정된 거라든지, 또 고용보험 보험 같은 거안 받는다든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등록돼가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해라 하면은 하는 거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징표인데, 판례는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병렬적으로 같은 비중을 부여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죠. 97페이지 원심 및 대상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원고 선정자 및 선정자 조합이 부당노동 행위 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고, 그 선결점 문제는 과연 이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원심 판결도 이걸 배척했고, 원고 청구를 배척했고, 99페이지 나 대상 판결, 대부분 판결도 이것을 배척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근로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니까 이거 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 잘라고 그래도 이 부당 노동 행위로 볼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 이제 든게 대상 판결 네 번째 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다음 줄, 출퇴근 시간 제한이 없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뛸 수가 있고, 또세줄 내려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 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라서 기본급이 없어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근로자로 볼수 없으므로 또이 근로자 아닌 사람들로 결성된 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이게 뭐 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든 안 교부받든 그거는 상관없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단체교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다. 노조가 아닌 놈들이 단체교섭 요구했으니까 쌩까도 된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을 위약행위로 해서 잘라도 된다. 그런 건다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것입니다. 3. 논의의 범위. 두 번째 문단. 대상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르지 않게 노무공급 관계에서 사용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누차 저번 방금 전에 본 판례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실질적 표지와 그 사회 경제적 종속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형식적 표지를 병렬적인 비중을 둬 가지고 사용자가 JQ를 굴려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하기를 하면은 이 사용자 책임에서 면탈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을 대부분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차치하고 개별법과 집단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이 같아야만 하는가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말대로 학습지 교사가 개별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에서 말하는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집단법에서 말하는 노동자일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비판을 가하는 것이죠. 10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개별법과 집단법이 완화 극복하고자 하는 충속성은 다른 성질일 것이다. 동그라미를 개별법은 주로 노무 급부 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종속성에 주목하는 반면, 동그라미 집단법은 노동시장에서의 종속성에 주목한다. 요컨대 개별법과 집단법은 그 적용의 원인이 되는 종속성에 차이가 있어, 그러한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업자도 이제 지역노조에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실업자를 어디 지역 노조가 어떤 기업별 노조가 아닌 거죠. 기업별 노조가 아닌데 실업자가 지역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실업자를 노조에 가입하게 할수 있는 원인은 그 사람이 노동시장에서의 종속성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하는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구체적인 노무지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종속성과는 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계약 맺고 들어가지고 그 이제 까라면 까는 거와 나는 안 팔면 노동력 안 팔면 굶어 죽는다, 이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적용 원인이 되는 종속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같이 보느냐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에서 차이고 있고, 또 종속성의 104페이지 두 번째 줄, 완화 또는 극복을 위해 제공되는 수단 역시 개별법에서는 동그라미 1, 국가의 직접적 개입, 그래서 강행법규를 막 만들어가지고, 노동시간도 규제를 하고, 퇴직금도 이렇게 줘라 그러고, 휴일도 이렇게 줘라 이런 거를 갖다 이제 강행법규에 의해서 국가 직접적 개입하는 반면에, 집단법에서는, 그러니까 개별법에서는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규제하는 반면에 집단법에는 절차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자치의 조정,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오든 단체 교섭을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국가가 규제하지 않지만, 단체 교섭의 절차와 이제 그 사적 자치 실질화되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 측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적 자치,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면은 그게 뭐 단체 교섭을 맺어도 사실상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이지 그게 단체교섭이라 할수 없겠죠. 그래서 이건 집단적 자치의 조성에 그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원인 측면, 두 번째는 이제 완화 극복 수단의 측면에서도 개별법과 집단법은 다르다. 그래서 판례, 너희가 보듯이 설사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노동법상 노동자로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노동상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의 현실적 범위는 개별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나라를 봐라, 외국을 봐라. 예를 들어 취업자, 영국에서는 worker, employee보다 이제 그 넓은 의미, 종속적 자형인 유사근로자, 독일 이태리도 노동상권의 주체이다. 캐나다에서는 종속적 장애인, 뭐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에 그 노동자들이 이제 옷을 다림질을 해주는 그 세탁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옷이랑은 사복이 아니고 이제 작업복, 이제 다림질하고 빨아주는 그 세탁소가 있는데, 그 세탁소를 이제 그 세탁소는 이제 시설은 뭐 세탁시설은 그 장애인이 마련했겠지만, 그 자체는 이제 공장 내 위치에 있는 거, 건물 자체는 공장 거고, 거기서는 이제 나가라 그러면은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은 자기 다리미랑 이제 세탁기 몇 개만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노동상권의 주체는 될수 있다. 세탁하는데 일일이 지휘하진 않지만 이 노동시장에서의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노조법상의 노동상권의 주체는 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유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자 가입 결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05페이지 영업판매원 예술가 모델 자영업자이지만 주유소 사업자 독점적 판매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에 단결권의 주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상 employee와 worker를 사용하면서 노동조합은 employee뿐만 아니라 worker까지 포함하는 노동자의 조직으로 본다. 라는 것이죠. 외국을 봐라. 외국에는 다 이렇게, 설사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안 들어간다 해도 노조법상, 단체법상, 집단적 자치의 조성을 위해 이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넣고 있는데 왜 대부분 판례는 이거 안 넣냐 이 말이죠. 106페이지 요컨대 노조법상 근로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사용정속성을 가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노조법상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과 함께 경제적 종속성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실업자 3. 경제적 종속도와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 공급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 밑에 있는 세탁소란 모르겠지만 아예 그 시설 이제 그 세탁실 자체도 공장에서 대주고 세탁기 몇 대만 자기 거인 사람이고 그 회사 작업복만을 배타적으로 이제 그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노조법상 이제 노동자가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 대상 판결의 검토. 107페이지. 대상 판결의 검토에서 계약에서의 대등성을 양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가지고 한쪽에 우위성 인정자, 특히 노무 수령자, 노무를 공급받는 사람 쪽에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은 당사자의 선택은 노무 공고의 실질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하는 요소로 봐줘야 된다.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 이 학습지 교사는 자기가 학습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죠. 학습지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마치 독립자영인과 같이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무 제공의 실질을 살펴가지고 계약의 형식과 같이 노무급부 과정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고 자영인으로서의 요소를 실질적으로 구비하고 있는가에 따라 노무 제공자의 지위를 확정해야 된다. 노무 제공 실질. 그래서 뭐 선생님은 뭐 독립사업자다 이런 말에 구애될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의 두 가지 점, 즉 계약에서의 대등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무 제공의 실질이 자영인과 같은 요소를 실질적으로 구비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살펴가지고 판단해서 노무 제공자의 지위가 노조법상 노동자는 아니냐를 결정해야 될 것인데 대상 판결은 상종속성의 판단에서 직접적 지위 명령 관계, 직접적 지위 명령 관계의 존재 여부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둠으로써 그것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노무 제공자의 자영인성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었다. 즉 개별 근로 관계에서 중요시되는 직접적인 노무 지위 관계의 종속성을 지나치게 다룸으로써 과연 독립 자영인이냐 아니냐, 과연 어떤 단체법상 사적 자치 조정을 위해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냐 아니냐인 다른 측면에서의 검토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세 줄 내려와서 노무 공급자의 독립사업자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 서로맞자 1. 독자적인 계산으로 이익과 손실을 얻고 부담하는지 여부. 서로맞자 2. 독자적인 시장 접근성이 있는지 여부. 서로맞자 3. 일정한 계약에서 일정한 대등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정도 전문적 지식, 기술, 능력, 경험이 있거나 작업에 필요한 기계나 기타의 설비 구입과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로 할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와 같은 경우는 변호사는 이제 자영인인 것이죠. 변호사가 의뢰인 한명한 명에게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변호사나 의사라 해도 어떤 회사에 실질적으로 이제 노무지 명령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근로자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학습지 교사가 독자적인 시장 접근성이 있느냐. 독자적인 시장 접근성 아까 없다 그랬죠. 또 독자적인 계산으로 이익과 손실을 얻고 부담하느냐. 이익과 손실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학습지 회사랑 학습지 교사랑 같이 가고 학습지 교사 그중에 아주 일부만 수수료 형식으로 비례해서 이익과 손실을 얻고 부담하죠. 그래서 학습지에서도 학습지 회사에서도 학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안 팔리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고 시설이라든지 뭐 교재 이런 것도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독자적인 계산으로 이익과 손실을 얻고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매업자하고 같이 볼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학습지 교사가 전문적 지식 기술 능력 경험의 커리어를 쌓아야지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8페이지 한편 대상 판결은 기본급의 부존재 혹은 업적급적 성격을 그러니까 뭐 능력급적 성격 몇명 학습지 회원이 자기가 담당하게 몇 명이면 수수료 얼마 이번 달에 몇명 떨어졌으니까 얼마 떨어뜨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임금이 아니다. 임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는 이유는 없다. 근로자성이 판단해서 보수와 관련해서는 보수 결정 방식뿐만 아니라 보수액의 수준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액이 만약에 그게 뭐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뭐한건 해가지고 크게 하면은 얼마 받고 조그맣게 하면 작게 받고 뭐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개 맡기는 사람 개개인에게 이제 고용된 그 노동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보수액의 수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보수액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 일정하게 회사가 결정하는 수수료에 묶여 있는 것이고, 다만 양적으로 이리저리 변동될 수 있는 것이어서, 보수 결정 방식을 회사 일방적으로 능력급제로 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 만약에 노동자성이 부정된다면은, 사용자들이 잔머리를 조금만 굴려가지고, 지금, 한 달에 130만 우리가 지금 기본급으로 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 좀 바꾸자. 어차피 130만 원 받게 된다. 너 매일매일 일하고 지금처럼 일하면은 똑같이 130만 원 받게 된대. 그 지급 방식을 능력급제, 도급, 성과급제로 하자. 이렇게 말만 바꾸면 그게 근로자성을 탈각시키는 요소가 팍 돼버린다는 건데, 그런 판단은 옳지 않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판단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수가 결정되는 단위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단위 기간당 그 총액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은, 일반적인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과 같이 자유노무공급계약에서의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도급계약, 건설공사를 수주한다거나, 변호사 수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보수 결정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죠. 수임료 얼마, 뭐 형사 수임료 200만 원. 뭐 이렇게 해버리고 승소하면 승공 보수금 얼마 해가지고 10억짜리 소가에 승소를 하면은 뭐 1억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가 결정되는 단위가 매우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가 결정된 단위가 매우 세분화됐다. 회원 한 명당 얼마 수수료로 치면 몇만 원밖에 안 된다면은 학습지 한 명당 얼마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급여로 보아야 된다. 임금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글을 마치며 근로자 개념에 관한 현재의 논쟁이 이른바 특수고용제의 증가로 인하는 것이다. 특수고용제의 증가와 그로 인한 근로자 개념의 활성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이 자영인이라는 점과 그중 상당수가 30%가 다 퇴직금 받고 아유 우리 고기 불판 한번 열어보자 해가지고 한게 아니고 자발적인 자영인이 아니라 상대방 노무 수령자 때문에 여기 글이 잘못 써 있죠. 상대방 때문에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자영인이 몇 퍼센트 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자영인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자영인이 아니고 사실상 실제로 보면은 노동자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109페이지. 그런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는 사실 우리 법원이 조장해왔다. 법원이 전통적으로 좁은 문 정책,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정책을 건 아니지만 이 좁은 문 정책, 근로자 인정을 엄격하게 하니까 조금만 이 형식적 표징이 있어도, 형식적 징표가 있어도 법원이 사용자 책임을 면타시켜 주는 거야. 우와, 저렇게 하니까 노조법상 단체 교섭 의무도 없고 말이지. 저건 너무 좋은 방법인 걸? 이래가지고 특수고용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원의 좁은 문 정책은 결국 많은 사회 문제를 낳아가지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특수고용제 관련 수많은 입법청원이나 노사정위원회의 몇 회에 걸친 논의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유사 근로자 직역이다 이래가지고 도입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설사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첫 번째는 근로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범주인 유사근로자, 세 번째 범주는 전적으로 자영인, 이세 범주를 계속해서 구별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하면은 대법원이 너는 유사근로자 아니고 자영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근로자에 들어가는 사람을 억지로 유사근로자에 넣어가지고 근로자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못 가지게 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새로운 입법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독일에서 1974년 근로자 유사한자에 대한 규정이 단체협약법에 새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공동 작업자들의 해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나, 삼범주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근로자성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수 있다. 결국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 기준을 갖다가 그렇게 병렬적으로 해가지고, 이 대부분 논리는 이것이죠. 기준을 병렬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해서 잔머리 굴리면, 조금만이라도 잔머리 굴리면 이거 다 빠져나가게 해준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즉 개별법상 근로자와 집단 단체법상, 즉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를 같이 봐버려 가지고 나머지는 뭐 단체도 만들지 말고 뭘 단체 만들려면 잘라버려라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갖다가 사실상 이제 근로자 개념도 제대로 보고, 또 노동조합법상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이 노동시장에서 종속성을 가지는 이 지위를 갖는 자의 개념도 제대로 봐야만 하지, 이걸 계속 회피하면서 범주만 새로 만든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고 다음 판례 하도록 하겠습니다.